사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닫고자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오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에 이어서, 구원과 관련된 아홉 가지 교리 중에서, 이제 과로서는 사과인데, 구원과 관련된 아홉 가지 교리의 내용에 이제 연장되는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구원과 관련된 아홉 가지 교리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또 영적인 할례와 성령의 인침 그리고 성령 침례 이제 성령의 인침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거듭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인 할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성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과 관련된 아홉 가지 교리 중에서 이 성령 침례라는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볼까 합니다. 이 성령 침례. 그래서 성령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령 침례가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영적 결혼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성령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침례라는 것 우리가 침례는 너무 잘 알죠.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인데, 예, 네, 너무나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처음엔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일반 교회에 있을 때 이 세례와 침례의 차이를 알고 나서 아 그동안 속았구나, 아 이럴 수가 이러면서 이 침례라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막 흥분되고 이 참. 세례라는 것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했었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제 침례교회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참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침례는 우리 이 독립교회에 있어서 사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침례라는 그 의미를 살펴볼 때요. 우리가 이제 성령 침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 침례를 또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독립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행하는 이 물침례, 이 물침례라는 것은 이것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이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이 침례라는 이 물침례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이 구절 자체가 이 침례라는 구절이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침례가 이 구원과 상당히 밀접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마치 침례가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이런 캠벨라이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데서는 침례를 구원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성령 침례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물침례와 달리 이 성령 침례라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침례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면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이 거듭난 자들이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의, 예, 믿는 자들의 경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는 그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으로부터 이 혼과 몸을 이제 갈라내시고 영을 갈라내셔서 이제 이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과 이제 결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구원받을 때 우리를 이제 인을 치셔서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거잖아요. 이제 구원받을 자로서 도장을 찍어서 이제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지켜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 영적인 면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또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러한 일이시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러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거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과 거의 결합시켰기 때문에 거의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바로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이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신자들 안에는 이 영적인 침례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침례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 침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 침례가 어떠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이 부활과 이 일치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행하는 물침례, 우리가 물침례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 침례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 속에 이제 잠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 속에 잠길 때 이 물 속에 잠겼다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이 물침례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형적으로 무덤을 상징하는 것, 이 죽음과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 물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이제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옛 생명, 아담의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우리가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이제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 또한 이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물침례라는 것이죠. 예, 물 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침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물침례를 우리가 모형적으로 행합니다. 이제 성령 침례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침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이 영적으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예,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이제 일어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바로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옛 생명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생명, 예,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을 모두가 다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한 세대. 예, 한 세대이고 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린 다 몸이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옛 생명을 잃어버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는 이 성경에는 이제 물론 많은 침례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물침례 그리고 성령 침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해 볼 때 성령 침례 또 물침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 볼 때 오늘날 그 교파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이 세례 뭐 카톨릭이라든지 뭐 장로교에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 세례가 얼마나 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을 뿌리는 거 가지고 죽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물 뿌리는 거 가지고는 이 죽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꾸 이 침례냐 세례라는 걸 얘기할 때 아예 뭐 잠기나 뭐 물을 뿌리나 뭐 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참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침례를 또 세례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침례는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성령 침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그래서 신약교회 초대교회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었을 때 거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로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신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음이며 왔으며 곧 한 성령에 의하여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어떤 지역이나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지역이나 신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신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다라는 우리가 신약성경 말씀들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신자 안에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어떤 교파를 다니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장로교회, 감리교, 성결교회, 심지어 카톨릭 교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교파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즉 한 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같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면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 또 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교파가 다 같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교회에게 주사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신이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나 교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모든 신자들이 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영적인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침례의 의미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영적인 결혼에 대한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물침례처럼 바로 이 성령으로 침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으로 침례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 침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결혼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읽었지만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결합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결혼입니다. 영적인 결혼인데 성경은 이것을 한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신비가 크도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저마다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듯 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듯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곧 한 성령에 의하여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모형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결혼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결혼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의 결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을 참 신비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성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이,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결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로마서 7장의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이 로마서 7장을 여러분이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7장에 가면 이 남편과 아내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단은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그냥 쭉쭉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관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관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실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실 이 영적인 이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이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예요. 우리의 육신과 육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여기서 이 여자는 바로 이 혼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 어땠느냐? 우리의 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러크만 박사님이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로마서 7장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이 사실은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에서 이 육신을 붙잡고 있는 게 사실 이 율법이 우리 육신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사실 우리는 이 우리 육신은 율법에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은 당신의 몸을 잡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혼을 잘라내어 여러분의 몸을 죽여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혼과 이 몸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일이 영적인 할례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혼과 몸이 분리되었을 때 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혼을 갈라내고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을 때 여러분의 육체 즉 몸은 죽은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의 이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내용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영적인 할례와 더불어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이제 여러분의 몸을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을 때 여러분의 육, 즉 몸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성취는 죽음이에요. 사실은 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하고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된 것이에요. 즉 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딴 남자 만나면 이건 간부잖아요.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겁니다. 율법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내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남자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지 않고 만나면 이건 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혼을 갈라내고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을 때 여러분의 육, 즉 몸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된 것입니다. 혼자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없게 되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 혼자의 몸. 예, 죽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결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된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것은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몸은 죽음에 처해지고 또 여러분의 혼이 자기의 뜻대로 주님과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음으로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영적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함이라. 예.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이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또 그녀에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느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임이라.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육체 안에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나니 내가 원하는 바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느니라. 예, 이제 말씀을 간단히 이제 정리하면요. 신자,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때 성령님으로 침례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모든 지체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담이 이브를 위해서 죽음에서 이브가 태어났듯이 아담이 죽었죠. 죽음을 통해서 이브가 태어났죠.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이 이브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임을 설명하였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실 때도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의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